히브리서는 66권 성경 중에서 좀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반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예언과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을 바탕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거의 전장에 걸쳐서 구약의 인용이 나오고요. 최소 10권 이상의 구약 성경이 등장을 하고 또 시편은 수차례나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조금 혼자 읽어나가기 좀 어려운 이유,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서는 이제 복음서처럼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서신처럼 좀 특정한 배경 및 상황은 있지만 그 내용이 그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편지라고는 하는데 편지의 형식보다는 정교한 신학적 내용이 담긴 논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구조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을 진행하다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쫙 설명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7장이 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문맥상으로도 1장과 10장까지 이어지는 큰 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한다면 1장과 10장, 그리고 11장에서 13장으로 좀 구분하면 이해하고 읽기가 좀 쉽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를 설명하고요. 11장부터 13장은 이 핵심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말씀이 담긴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입니다. 1장과 10장에 논의되는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를 질문과 답이라는 형식으로 조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한다면 히브리서 1장과 10장에는 이러한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도 예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에 임명되어 그 제사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셨는지에 대한 논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의 이 논증은 실제로 5장의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좀 생소한 인물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저자도 좀 생소했는지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깐 논의를 멈춥니다. 실제로 멜기세덱은 구약에서도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14장과 메시아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110편에 짧게 그냥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5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끊어진 이 멜기세덱에 대한 논의가 다시 7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5장에서 잠깐 멈췄던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한 멜기세덱이란 인물의 그 역할과 기능에 희미했던 그 의미를 히브리서 5장, 7장, 8장, 10장에 걸쳐서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게 하신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와서 성경은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대제사장 역할 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구약을 전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로 속죄 역할을 맡았던 레위지파, 그 제사장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속죄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이 부분을 멜기세덱을 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10절에 멜기세덱이 제사장 지파의 시조인 레위보다 위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지파의 시조는 레위죠. 그래서 레위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7장 10절에 한 절로 딱 정리를 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때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10절에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인간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레위 후손인 레위 지파는 인간이기에 유한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 멜기세덱의 기원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에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너희가 둔하여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주 약해서라기보다는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이 존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기원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신적 기원을 가진 죄 없는 멜기세덱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그 일이 바뀌면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안내자입니다. 가이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역할과 기능은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23절에서 25절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법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 20절에 한 번 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 온전한 대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들, 제사장의 후손들은 특별한 맹세 없이 또 특별한 의식 없이 혈통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역할이 위임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자동으로 제사장 역할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동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통해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 한 점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인간 제사장, 유한하고 죄인된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인된 족보를 따른 제사장이 아닌 신적 기원을 둔 죄가 없고 온전한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야 되나요? 그 이유를 23절과 27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째, 인간 족보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은 인간 족보에 따르는 제사장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 대제사장은 본인도 죄인이기에 온전한 속죄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멜기세덱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온전한 속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를 믿고 이 온전한 대속의 진리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난해하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셔야 됐는지 설명합니다. 결국 구약을 포함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보면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한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한 원대한 계획 중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고 깊고 높고 측량하지 못하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찬양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장 33절 36절입니다. 우리 한 4절 되는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얕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훈과 지식과 철학과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보다 더 깊고 위대하고 높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우리는 연약해서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이해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희미하게 이해해도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달콤하고 기쁘고 진리를 부인할 수 없거든. 하물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기쁨의 은혜를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장담하건대 온전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아오라 라고 초청을 하죠.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번 주 영동 지역으로 3일에 성도들이 갑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온전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에 조금 어려운 이 말씀을